VOA 세계 뉴스입니다. 오는 11일에서 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하는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외교정책의 근본 취지를 진전시킬 것이라며 이는 우리 시대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시킬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간시설 건설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할 새 계획은 높은 기준의 환경 친화적이며 투명하고 규칙에 기반한 것으로 중국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중남미국과 과테말라를 방문해 불법적인 미국행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과테말라에서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대통령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목표는 과테말라 국민들이 국내에서 희망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향해 위험한 여정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다며 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미국은 계속해서 법을 집행하고 국경을 지킬 것이라며 국경으로 오면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입국을 위해 올해 멕시코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어제 미 세관 국경 보호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불법 이민자가 90만 명에 달했다며 아직 2021 회계연도가 4개월 남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수치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고위 당국자들이 어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샤오민 중국 정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이날 러시아 측 파트너인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차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활발히 대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류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은 양국 간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국은 러시아와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르글로프 차관은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입장이 매우 일치하며 협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양자와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정세를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립연구소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우한연구소 유출설에 대해 그럴 수 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 산하 캘리포니아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가 실시한 보고서는 지난해 5월에 준비됐으며 국무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달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이를 참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정보기관의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회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를 규명하기 위해 90일 동안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을 지시하고 미국 정보기관이 조사한 모든 정보를 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이 지난달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수유관 업체가 해커 집단에 제공한 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어제 미 법무부가 미국 최대 수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벌인 해커 집단 다크사이트에 건넨 자금 가운데 230만 달러에 달하는 63.7 비트코인을 되찾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미 동부 해안 지역 주들에서 소비하는 연료에 약 45%를 공급하는 이 업체가 받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돼 연료 가격이 오르고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주 탐사 기업들이 앞다퉈 우주 관광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 최고 경영자 CEO가 다음 달에 우주 관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베조스 CEO는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5살 때부터 우주여행을 떠나는 게 꿈이었다며 7월 20일에 동생과 함께 위대한 모험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베조스 CEO는 자신이 설립한 우주탐사기업 블루 오리진의 첫 우주관광 로켓인 뉴스 셰퍼드 유엔 캡슐을 타고 우주로 가게 됩니다. 이 베조스 CEO는 다음 달 5일에 아마존 CEO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은퇴 여행을 우주로 떠나는 거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고요. 또 우주 여행을 떠나는 최초의 억만장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자산이 186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고 부자인 베조스 CEO가 우주 산업 경쟁자인 스페이스X사의 일론 머스크 CEO나 영국의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보다 먼저 우주 관광의 꿈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뉴 셰퍼드 캡슐은 약 18m 높이로 6명이 탑승 가능한데요. 우주 경계선에서 약 10분간 떠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블루 오리진은 지난 6년간의 계속되는 캡슐 발사 시험 끝에 지난 5월 유인 관광을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주 관광 티켓의 가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탑승객 한 명은 한 달 동안 이어지는 경매를 통해 결정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7일 현재 경매가는 280만 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에 관해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날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 북부는 낮 동안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오르면서 내일은 무척 덥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평양은 아침 최저 18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를 예정이고요. 신원초도 아침 최저 18도에서 낮 최고 25도, 개성도 아침 최저 17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30도까지 오릅니다. 자, 원산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4도 예상되고요. 함흥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5도, 그리고 청진은 아침 최저 15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해상 기온 살펴보죠. 자, 동해 맑겠고요. 서해도 맑을 예정입니다. 자,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미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작업이 절반 이상 진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으로 신장 위구르족 인구가 크게 감소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중미 순방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7일과 8일 이틀 일정으로 중미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첫 순방 지역으로 중미 국가들을 택한 건 불법 이민 근절을 위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풀이됩니다.
예,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나라들을 찾았습니까?
네, 과테말라와 멕시코입니다. 특히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함께 이른바 이 북부 3국으로서 미국으로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들의 주요 출발지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미국 남부 국경에 몰려든 불법 이민자가 18만 명에 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44%가 중미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 미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 불법 이민자가 더 급격히 증가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긴급 현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이민자를 폭증시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고요.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이민자가 급증해서 수용시설의 처우가 비인도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민 문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 입장은 뭔가요?
네, 불법 이민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같습니다. 하지만 초강력 단속으로 인권 문제까지 제기됐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결을 달리해서 인도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펴되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중미 국가 순방에 나선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에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민 문제에 관한 전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어머니가 인도계로 그 자신 이민자의 딸인데요. 주요 매체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 문제 근절 노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증명해 내야 하지만 이전 정부들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바이든 정부가 제시하는 해법이 있습니까?
네,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근본적인 내부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원과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지역사회 지도자, 청년 투자자, 기업인 등과 만나서 이들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는 그 원인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일정 첫날인 7일 과테말라를 방문해서 알레한드로 잔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과 회담한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중남미인들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미국에 가지 않고 고향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경제 개발을 위한 동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를 위해서 영내 농업, 주택, 산업 분야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요. 미국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는 이른바 희망의 힘을 강조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출발 전에 영내 국가들의 난민 지원, 또 식량 부족 해결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3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경제 지원 외에 또 어떤 의제가 논의됐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문제, 또 중남미 국가들의 고질적 문제 하나인 부패 척결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과테말라에 5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고요. 멕시코에는 100만 회분의 백신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는 또 7일 멕시코와 북부 3국에 인신매매, 마약 밀거래 등을 집중 단속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중동 지역으로 가보죠. 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작업이 꽤 많이 진행됐다고요?
네,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작업이 절반 이상 진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7월 4일까지는 철수 작업을 완료할 수도 있지만 모든 장비와 병력의 최종 철수는 여름 후반쯤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미 중부 사령부도 확인했습니까?
네, 미군에서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중부 사령부의 케네스 맥킨지 사령관이 7일 기자들에게 철군 작업이 절반 정도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애초 미국 정부는 9월 11일까지는 병력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끝없는 전쟁을 끝낼 때가 왔다면서 오는 9월 11일까지는 아프간에서 병력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9월 11일은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가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자행한 날로 3천 명 넘는 사람의 목숨을 잃으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아프간 전쟁의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병력 철수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미국은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 공항 치안 등을 비롯해서 아프간 밖에서 아프간 정부군에 대한 훈련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AP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아프간 주재의 미국 대사관 치안과 또 기타 다른 임무를 위해서 일부 병력은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미국 관리들은 몇백 명에서 천 명 아래로 잡고 있습니다. 맥킨지 사령관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제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군 병력과 함께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군도 이 철군 작업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철수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군은 약 2,500명 정도, 나토군은 약 7,500명 정도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7일 나토군 철수 작업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워싱턴을 찾았군요.
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7일 워싱턴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하고요. 또 백악관 국방부 관계자들과 아프간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아프간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스톨텐베르크 총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미군과 나토군이 철수한 후에 아프간 정부와 보안군이 성공할지 심지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철군 결정은 분명히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력 철수가 본격화하면서 아프간 치안이 급속도로 불안해지고 있다고 하죠?
네, 현재 아프간 곳곳에서 탈레반의 폭탄 공격을 자행해서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탈레반은 외국군 병력 철수가 시작된 후 최근 약 9개 지역을 점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간 특사는 아프간을 방문해서 아프간 보안군 지원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향후 2년간 매년 3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신장 자치구에 사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족과 관련한 소식 종종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국 정부 조처로 위구르족 인구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여러 언론이 독일 인류학자인 아드리안 젠츠 씨의 연구 결과를 최근 소개했는데요. 젠츠 씨는 중국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으로 신장 남부에 사는 위구르족의 인구가 앞으로 20년 동안 최대 3분의 1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인구가 얼마나 줄어든다는 겁니까?
네, 이 기간에 위구르족의 신생아 수가 260만 명에서 450만 명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20년 뒤인 2040년에 가면 위구르족 인구가 모두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네, 젠츠 씨 계산으로는 860만 명에서 1050만 명 정도 사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중국 전문가들은 위구르족 인구를 약 1310만 명으로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젠츠 씨는 위구르족 인구 감소가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젠츠 씨는 이번 연구 결과가 위구르족 인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장기적인 목표라면 신장에서 위구르족의 인구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일부 서양 나라는 이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이 산하 제한 정책을 강요해서 위구르족 말살을 꾀한다고 비판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젠츠 씨도 이전 연구에서 임신한 위구르족 여성은 낙태를, 그리고 가임기 여성들은 피임 시술을 받을 걸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는 이번 연구에서는 신장 당국이 2019년까지 시골 4개 소수민족 현에 사는 가임기 여성 가운데 최소한 80%를 대상으로 자궁내 장치나 불임시술 같은 PMC 수술을 시킬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또 신장 지역에서 이 한족의 인구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걸 알려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족을 일부러 위구르족이 많이 사는 신장 남부로 이주시켜서 현지에 사는 위구르족을 몰아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젠치 씨는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도 신장 내 한족 비율을 늘릴 걸로 전망했는데요. 이 비율이 현재 8.4%에서 2040년이 가면 25%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젠치 씨 연구 결과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신장에서의 이른바 대량 학살은 완전히 헛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는 미국과 서구에 있는 반중국 세력이나 중국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소수민족의 출산율 감소는 개발에 따른 소득 증가, 또 가족계획 서비스 접근이 쉬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이미 이 위구르족 문제로 중국을 제재한 바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EU는 위구르족 인권 유린에 관한 개인과 기관들을 제재했고요. 특히 미국은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수확한 면화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습격 사건의 한 2주 전부터 중요한 정보들이 파악됐지만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걸로 민주공화 양당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인도적 목적으로 임시 체류 허가된 12개 나라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식품의약국이 20년 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조사한 결과가 나왔군요.
네,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해 상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들이 공동조사한 보고서를 8일 공개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 행정위원회 소속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이번 조사에 동참했는데요. 사건 이전에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들이 관계기관에 입수됐지만 대처가 미흡했고 결국 불상사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네, 우선 의사당 습격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되짚어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해서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했던 사건입니다. 1월 6일 의사당에서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인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이 갑작스런 시위대 습격으로 의원들이 전원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 경찰관을 비롯한 5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의사당 경계망이 난입자들한테 뚫린 근대 미국 역사의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이 됐고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의사당 주변에 방위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이 상원 합동조사에서 맺은 결론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이 극렬 세력이 의사당을 공격할 거라는 정보가 정보기관 여러 곳에 사전에 입수됐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관련 부처와 경찰, 군 당국이 잘못된 대응을 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에 공격 계획 수행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이 됐고요. 의사당 경비 담당 기구인 의회 경찰국 소속 요원들이 대응 훈련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침입자들에게 압도된 걸로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언제쯤 이 관련 정보가 입수됐다고 합니까?
네, 작년 12월 21일께 의회 경찰국 정보요원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한 걸로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 발생일에 2주 이상 앞선 시점이었는데요. 시위대가 총을 비롯한 무기를 들고 의사당 진입을 시도할 것이며 이를 막는 경찰관들한테 무기를 사용할 전망이 이 정보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위대가 우발적으로 의사당에 침입한 게 아니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 무기 동원 계획 외에도 시위대가 소상하게 활동 방향을 세운 걸로 이번 보고서에 나타났는데요. 의사당 일대 온라인 지도 등을 공유하면서 진출입로를 확인하고 또 의원들을 이 안에 가둘 계획까지 수립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에 왜 제대로 대처가 안 됐다고 합니까?
네, 정보 전파가 각 기관의 지휘관급에서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이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건데요. 실제로 12월 23일 의회경찰국의 정보평가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일주일 뒤인 12월 30일 자료에도 아무런 관련 정보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의회경찰국 정보담당 부서가 관련 사항을 파악했던 정황은 사건을 사흘 앞둔 1월 3일에야 기록에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도 이 정보 평가에 이 폭력 활동 관련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보 수집은 됐지만 전파가 제때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사당을 겨냥했던 이 공격은 솔직히 말해서 쉽게 볼 수 있게 계획이 돼 있었다고 게리 피터스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실패가 있었던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보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의회경찰국 지휘부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정보기관들이 위험한 정보에 관해 제때에 제대로 경고해주지 않은 책임도 크다고 이번 보고서에 명시됐는데요.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이 관련 업무 수행에 실패한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전쟁 수준의 위험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FBI가 의회경찰국에 보내기는 했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지지자 집회를 예고했던 바로 전날, 그러니까 1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의사당으로 접근할 가능성에 대해서 의회경찰국이 대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사실상 없었던 거고요. 또 의회경찰국에서 이 경고를 수신한 조직도 위험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 보고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를 확대하는 데에 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상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들이 사건 발생 과정의 개요를 정리한 데 의미가 있다고 주요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9.11 테러 조사위원회처럼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이 사건을 심층 조사하자고 했는데요. 하원에서 근거입법을 가결했지만 이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상임위원회의 조사로 충분하다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예산 전용 법안이 지난달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의사당 경비 강화에 투입할 자금과 폭동 대응 기간 예산을 늘리는 내용인데요. 총액 19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 이 법안 처리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가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적 목적으로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사람들과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렸군요.
네,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은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다고 연방대법원이 7일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임시보호신분 TPS를 받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다면 미 이민법은 영주권 취득을 차단하고 있다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관련 사건 판결문에서 명시했습니다.
네, 자, 임시보호신분 TPS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출신 국가에서 발생한 어려운 사정을 피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을 임시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어려운 사정에 해당되는데요. 이 TPS 신분이 인정이 되면 추방이 되지 않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네, 총 40만여 명입니다. 출신 국가는 12개 나라에 달하는데요.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드라스, 미얀마, 수단,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예멘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내전 중이거나 큰 재해를 겪은 나라들이고요. 미얀마의 경우 올해 초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저항 시위대를 향해 유혈 진압 사태가 진행 중입니다.
예. 자, 그런데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룬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엘살바도르 출신 이 TPS 부부가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0년대 말에 미국에 들어와서 현재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영주권 신청을 희망했지만 불법으로 입국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TPS 신분이 됐을 당시 미국 정부가 적법한 체류 신분을 인정한 거라면서 이 부부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이 문제가 올라갔던 겁니다.
예, 이 케이건 대법관이 판결문에 명시한 미국 이민법에는 영주권 자격 조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네, 영주권을 받으려면 적법하게 입국 절차를 거쳐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 입국을 했거나 불법 체류자라도 영주권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이 불법 입국에 대한 일종의 사면 조치를 받아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임시보호 신분 TSP는 불법 입국에 대한 사면 조치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본 겁니까?
맞습니다. 이 TPS 승인 조치로 과연 미국에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는데요. 이 TPS는 대상자를 보호하는 목적이지 미국 입법을 합법화하는 게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이 TPS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상 외국인에게 비이민 신분을 부여하는 거라고 케이건 대법관은 설명했는데요.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한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경로를 열어주는 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날 대법원은 징병에 관해서도 주목한 결정을 내놨습니다.
예, 징병과 관련한 결정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남성들만 국가의 병역자원 등록을 하도록 한 법률을 폐지해달라며 제기된 소송을 대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미국은 지원자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운영하는 모병제국까지만 18살이 되는 모든 남성은 국가에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의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심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노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안기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인데요. 이 치매를 치료하는 약품이 미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았군요.
네, 미국 제약회사인 바이오젠과 일본의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식품의약국이 7일 승인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알츠하이머 관련 의약품을 승인한 것은 거의 20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예, 이 알츠하이머가 치매의 일종이죠.
그렇습니다. 치매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 알츠하이머인데요. 기억력과 사고력의 문제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알츠하이머 환자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딱히 치료제가 없는 질병이다 보니까 이번 FDA의 승인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FDA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바이오젠의 치료제가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적정한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이는 결과에 근거해 판매를 승인했다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약품은 불안이나 불안증과 같은 알츠하이머 증상을 단순히 완화하는 게 아니라 병의 진전을 막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게 FDA의 설명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약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약품의 이름은 Aducan Umab이고요. 에드유헬름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4주마다 한 번씩 맞는 정맥주사 형태인데요. 에드유캔 유맵은 이 뇌신경세포의 독성을 띠는 단백질의 응집을 줄여서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베타아밀로이드라고 부르는 단백질의 응집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 이 약이 승인받기까지 좀 논란이 많았다고요.
네, 이 에드유캔 유맵의 효능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상반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뒤따랐는데요. 지난해 11월 FDA 외부 독립자문위원회는 바이오젠이 제시한 재분석 자료가 약의 효능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이 FDA가 이 약을 승인한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의문의 여지가 있는 약품까지 승인한다면 앞으로 약품을 승인하는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지만 FDA가 결국엔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승인을 하되 신속 승인이라는 단서를 FDA가 달았는데요. 그 말하자면 일종의 조건부 승인인 겁니다. 시판 후에도 추가 조사를 통해 환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지 입증할 것을 제약사에 요구를 했고요. 만약 약의 효능을 입증하는 데 실패한다면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관련 성명에서 이 약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에듀헬름이 치매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의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알츠하이머 환자들과 가족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환자 단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좀 미미하더라도 효능이 있기만 하다면 보건당국이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환자와 가족들은 주장해왔는데요. 반면에 FDA 독립자문위원회 소속인 케일럽 알렉산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원은 확고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약품을 FDA가 승인한 데 대해 놀랍고 실망했다고 AP통신에 밝혔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기다린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1년치 치료 비용이 한 5만 6천 달러에 달할 거라고 바이오젠 측이 밝혔는데요. 앞으로 4년 동안은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나 할인 혜택을 통해서 환자들이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는 않을 거라고 AP통신이 전했는데요. 앞서 한 의료단체는 에듀헬름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치료제 가격이 연간 2,500달러에서 8,300달러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앞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미국 내 알츠하이머 환자가 600만 명이 넘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의 치매 환자는 5천만 명에 달하는데요. WHO는 매년 약 1천만 명의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일명 베이비붐 세대에서 수백만 명이 60대에서 70대에 접어드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알츠하이머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임시 핵사찰을 1개월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란은 핵시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수집된 영상 자료를 한 달 더 보관하고 핵합의의 진전이 있으면 IAEA에 이를 제공하게 됐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IAEA 사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은 IAEA의 이른바 안전조치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봉인 확인, 장부 검증, 재고 조사 등 사찰관들의 독립적인 측정이나 관찰을 통해 얻은 결과와 해당 국가가 제공한 정보를 비교해 핵물질의 목적 외 전용을 탐지하는 활동입니다.
One of the main roles of the IAEA is to make sure that countries are not misusing nuclear materials.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한 국가는 IAEA와 핵 안전 조치 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생깁니다. IAEA 사찰은 바로 이 핵 안전 조치 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받게 됩니다. IAEA와 핵 안전 조치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협정 발효 다음 달 말일까지 IAEA에 핵물질 재고와 핵시설 설계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결 당사국이 제출한 내용이 IAEA 사찰의 기본 자료가 되고 IAEA는 이를 근거로 핵시설을 직접 방문해 사찰합니다.
Iran has been under constant criticism for its nuclear program.
IAEA 사찰은 수시 사찰과 일반 사찰 그리고 특별 사찰 등으로 나뉩니다. 먼저 수시 사찰은 안전조치 대상 물질에 대한 최초 보고서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최초 보고 이후 발생한 변동을 검증하며 핵물질이 해당 국가로부터 반출 또는 반입되기 전 핵물질의 양이나 성분 등을 조사합니다. 다음 일반 사찰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찰로 가장 자주 실행됩니다. 그 밖에 당사국이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거나 안전조치 약정에 따른 책임 수행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간주할 경우 IAEA는 특별 사찰을 실시합니다.
Western nations are concerned Iran is trying to make a nuclear weapon, but Iran says its nuclear program is designed.
사찰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당사국에 대한 통보입니다. 보통 최소 24시간 전 통보와 일주일 전 통보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사찰의 경우 원자로 및 봉인된 저장시설 이외에 플루토늄 또는 5%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사찰은 최소 24시간 전, 기타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수시 사찰의 경우 해당국으로부터 반출 또는 반입되는 핵물질의 동일성 규명과 양, 조성 검증을 위한 사찰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통보합니다. 또 최초 보고서에 포함된 핵물질 관련 정보의 검증이나 설계 정보의 검증을 위한 사찰의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 사찰의 경우 해당 국가 정부와 IAEA가 협의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실시합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IAEA 사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브라이언 맥나잇이 부릅니다. Back and One 들어보시죠. Undeniable that we should be together. Unbelievable how I used to say that I'd fall never. The basis I need to know if you don't know just how I feel. Then let me show you now that I'm for real. If all things in time, time will reveal. Yeah. One, you're like a dream come true. Two, just wanna be with you. Three, girl, it's plain to see then you're the only one for me. One through three, five, make you fall in love with me. If ever I believe my work is done, then I'll start back at one. Yeah, yeah. So incredible the way things work themselves out, and all emotional.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독일은 모든 나라가 모로코와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무역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독일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통을 고수하며 분쟁을 보고만 있어야 할지 아니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할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평화를 위해 전통을 깨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일이 전통을 고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어떤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다 감수하고 중재를 하겠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에서 국제회의를 열도록 주선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12개국과 미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 결과 모로코에서 개방무역 정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로코 항구 도시의 경찰력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거의 완전하게 통제권을 가지기로 했고 국제은행을 설립해서 모로코의 재정을 돌보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사회 분쟁을 중재하면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강력한 세계 지도자로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 거둔 성공과 명성에 비해 미국 내에서의 지지 기반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내에서 지지를 잃게 된 이유는 경기 침체 때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기업인들과 경제인들은 경기 침체를 루스벨트 대통령 탓으로 돌렸습니다.
재계 인사들은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다 루스벨트 대통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가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도록 루스벨트 대통령이 너무 애를 써서 결국 경제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경기 침체는 정부가 산업을 통제하려고 한 노력의 결과 때문이라며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내에서 지지도가 떨어진 또 다른 이유는 취임 초기에 스스로 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에서는 대통령직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대통령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두 번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전통을 세웠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4년 선거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에 선출됐을 때 한 가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4년 뒤인 1908년에 치러질 다음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윌리엄 맥케니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워 대통령직을 수행한 상태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으니 또다시 대통령으로서 저의 임기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결정을 되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던 발표를 취소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며 후회했습니다.
결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스스로 했던 약속에 묶여서 다시 대선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름을 떨칠 만큼 강력한 대통령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임덕은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의 처지를 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빗대 말인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권위도 안 서고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말이 먹히지 않아서 국정수행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인데 그야말로 이 절름발이 오리처럼 최고 권력의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인 힘을 갖지 못할 거라는 점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을 지지할 정치적인 이유가 없으니까요.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는 물론이고요.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현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의회에 보낸 마지막 교서 역시 큰 반발과 논란이 예상되는 쓰디쓴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가 돈이 많은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와 사법제도가 부유한 미국인들의 이익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면 큰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의회는 나라가 잘 살면 노동자들도 같이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의 부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법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누구든 돈을 벌면 번 만큼 세금을 내고 세금을 통해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원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요구한 법안을 거부하는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하원은 쓰여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희망을 갖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분명 미국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인데도 포기하라고 압박을 가해온다면 그런 분위기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D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구어적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6년 영화 나는 부정한다, Denial 함께 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이런 대학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이비드. 평생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해온 데보라 교수. 어느 날 갑자기 데보라가 가르치는 역사학 수업에 찾아와 유대인 대학살의 증거를 내라며 데이비드는 데보라를 공격하는데요.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Get yourself lawyered up 들어보겠습니다.
And I've got $1,000 to give anyone who can show me a document that proves the Holocaust.
I will not debate you, not here, not now, not
ever. Because you're God. Well,
what did you say about him?
I think I called him a liar and a falsifier of history.
You better get yourself lawyered up.
You better get yourself lawyered up. Get yourself lawyered up. 오늘의 표현입니다. Lawyer up. Lawyer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 변호사죠. 그럼 lawyer up 하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Lawyer up means find a lawyer to represent you. Lawyer up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다, 변호사를 선임해라. 즉, 법적 공방을 앞둔 것 같은 사람에게 충고로 쓰이는 말입니다. Lawyer up. He's lawyering up to protect himself.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중이야. Get yourself lawyered up.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해. 데이비드는 언쟁을 하던 중 트집을 잡으며 데보라가 오히려 자신을 모욕했다며 그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법정 싸움은 데보라가 홀로코스트가 정말 일어난 일이었다는 증거까지 대하는 불리한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의 표현, get yourself lawyered up.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nd I've got $1,000 to give anyone who can show me a document that proves the Holocaust.
I will not debate you, not here, not now, not
because
ever.
Because you're God. Well,
what did you say about him?
I think I called him a liar and a falsifier of history.
You better get yourself lawyered up.
오늘의 표현은 lawyer up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